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이 오늘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섬을 방문했습니다. 마 총통은 오늘 오전 공군 수송기 편으로 남중국해 분쟁 도서인 스프레틀리 군도의 이투 아바 환초, 타이완명 타이핑다오에 도착했습니다. 마 총통은 타이완이 실효 지배 중인 이 섬에 도착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방문은 음력설인 춘제를 맞아 현지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타이핑다오의 법률적 지위와 평화적 용도 설명, 나아가 남중국해 평화 실천 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 총통은 남중국해 평화 실천 계획과 관련해 모든 분쟁 당사국들의 대화 참여와 생태계 보호, 해양 연구, 범죄 예방 등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마 총통은 또 타이핑다오는 사람들이 충분히 거주하면서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며 암초가 아니라 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핑다오에는 현재 200명의 타이완 해안경비대 병력과 과학자, 의료진 등이 머물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서방과의 핵합의 이행으로 제재가 해제된 이후 이란은 투자에 개방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오늘 두 나라 기업인 모임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관리들은 양국 간 외교적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경제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경제인 연합체인 메데프의 피에르 카타즈 회장은 로하니 대통령 방문 중 이란 측과 네 건의 대형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당국이 망명신청 탈락자 8만여 명을 추방할 계획입니다. 아네르스 이게만 스웨덴 내무장관은 망명신청 탈락자들을 추방하는데 전세기가 동원될 예정이라며 추방 조치가 완료되기까지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에는 지난해 16만 3천 명의 이민자들이 망명신청을 해 유럽에서 신청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가 올해 들어 강력한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망명 신청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세계 증시가 요동치고 국제 유가는 떨어지며 중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미국 노동시장과 물가 인상률 등에 금리 인상이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앞서 지난해 12월 종전에 0.25%이던 기준금리를 0.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조치가 발표되자 미국 증시는 어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정부가 지난 2011년 남수단이 독립한 이래 양국 간 국경을 처음으로 개방했습니다. 수단 관영 언론은 어제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국경 개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 당국에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상호 적대적이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남수단은 수단으로부터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공급받고 있지만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이 같은 수수료를 삭감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로랑 그바그보 전 대통령이 지난 2010년 대통령 선거 직후 발생한 내전과 관련해 오늘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출두했습니다. 그바그보 전 대통령은 당시 4개월간 지속된 내전에서 3천여 명이 숨지게 하는 등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ICC 검찰은 그바그보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알라산 와타라 후보에게 패배하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전을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소 측은 그바그보 전 대통령의 부인 시몬 그바그보에 대해서도 반인륜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중대한 도발행위를 할 때는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영내 안정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3 내지 10cm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전격적인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발사대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강행한 만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중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하기 전엔 중국이나 미국 등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 핵실험했을 땐 전혀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이 중대한 도발 행위를 할 때는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미한 정보당국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아직 항행금지 구역 선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보당국의 한 소식통은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차량과 사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발사대 증축 공사를 완료한 이후 언제라도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발사대를 67m로 증축하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장 시설은 대부분 자동화돼 있으며 3단 로켓 추진체를 발사장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대형 조립 건물까지 갖추는 등 시설이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형 발사대에 가림막을 설치해 조립 건물에서 미사일 추진체를 자동으로 옮겨 미국 첩보 위성의 감시를 따돌리고 기습적으로 발사대에 장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동창리역에서 미사일 발사장 방향의 철로 위에는 50여 미터의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양 산음동 미사일 공장에서 만든 미사일 추진체를 철도를 이용해 동창리역까지 이송한 뒤 하역하는 작업을 숨기기 위한 의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그때도 발사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엔 아마 준비가 안 됐던 것 같고 이번에는 아마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발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거 아니냐.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 길이 30m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1단과 2단을 정상적으로 분리한 뒤 최종적으로 100kg의 추진체를 우주 궤도에 올렸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새로 증축한 발사대 높이로 미뤄 이번엔 은하 3호보다 길이나 추진력이 큰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을 거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입니다.
발사대를 더 높게 하고 더 크게 했죠. 그거는 이제 더 큰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의미인데 결국은 사거리가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그런 시험을 더 완성시키는 그리고 더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의 시험이 되겠죠.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개발 과정이 맞지만 북한 ICBM의 개발 수준은 아직 완성 단계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영내 안정을 흔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추가 도발은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미 국방부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방부 빌 어번 대변인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보 사안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북한에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hile I can't discuss matters of intelligence, I will say that we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threaten regional peace.
북한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과 수사를 중단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일주일 이내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안북도 찰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장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설명입니다. 어번 대변인은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긴장 고조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that additional North Korean provocations could heighten tensions, lead to a cycle.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동향에 대한 BOA의 질문에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28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우리 정부로서는 기대하며 우리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 도출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견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하루 전 베이징 회담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 수위에 대한 온도차를 확인한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대변인은 현재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 안보리 결의와 각국의 개별적인 양자 제재 그리고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압박 조치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안보리 결의에 대해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듯이 협상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만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또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한국 정부의 대중국 외교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중 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그에 따라 양국 사이에 진솔하고 진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한중 관계는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과정과 통일 과정에서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며 앞으로 더욱 강화 발전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도 28일 북핵 제재 문제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외교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결의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의 공조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토머스 셰넌 미 국무장관 특보 겸 정무차관 내정자는 28일 외교부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공조 방안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미한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셰넌 내정자는 캐리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셰넌 내정자는 또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윤 장관은 셰넌 내정자가 앞으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서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 등과 관련해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지만 북한 제재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수위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를 연결해서 회담 결과와 안보리의 제재 전망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존 캐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장시간 회담을 했습니다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수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뭐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핵실험 직후에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 상당히 달랐고요. 미국은 바로 이제 굉장히 북한을 비판하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제재를 언급했지만
네.
중국은 그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바마가 시진핑에 직접 통화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안 했죠. 거절한 셈인데요. 그런 것들을 미뤄봐서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네. 중국 측의 입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요?
사실상 이게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중국은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비핵화를 위해서는 압박도 해야 되지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다시 말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자꾸 압박과 제재만을 얘기하는 데 비해서 중국은 여기 이 대화의 문을 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란 핵협상에서는 당사국으로 나서서 핵동결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런 중국이 네. 북핵 제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이란하고 그 북한과는 전혀 전략적인 의미에서 중국에 대한 중요성은 전략적 이해에 관한 중요성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국경을 같이 하고 있고
네.
중국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붕괴됐을 때 수많은 난민들이 중국으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북한이 붕괴됐을 때 한반도는 전체가 중국이 원하는 완충지대가 없어지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이란 제재 협조를 하고 나중에 참가를 했지만 미국처럼 처음부터 적극적이었거나 제재 일변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 네. 점에서 좀 구별이 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허용한다 그런 입장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중국은 우리는 중국이 뭐 하나의 입장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되면 이제 간단해지니까 좋지만 중국은 사실상 비핵화와 동시에 중국은 3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한반도의 안정을 지킨다. 그리고 비핵화. 중국은 스스로 이것을 중국의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고도 얘기하지 않지만 이 3원칙에 의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를 비핵화를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인정한다는 쪽으로 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을 네. 보이고 있는데요. 두 나라 사이에 이런 외교 현안들이 이번 북한 제재 문제 협의에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좀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차지하는 전략적인 그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공조했을 때 중국은 북한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북한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분명히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번에 제재에 대한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과 관련해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과 네네. 러시아가 이에 반대하는 데 대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 꼭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다기보다는 그 전에도 이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좀 북한에 대해서 압박의 수위를 좀 높이기를 원했죠. 그래서 항상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제외하면 그 다섯 개가 결국 북한을 소외시키고 압박하는 기구로서 작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 수위와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오토매틱 그 트리거 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네네.
대북 제재에 대한 합의로 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 조항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위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그래가지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부분 지금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90% 이상이 중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부분을 밀어붙일 때는 중국이 계속 시간을 끌면서 수위를 높이는 데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제재 결의안 채택의 전망에 대해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미국과 중국 간 견해 차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과거에도 예외 없이 미중 간의 치열한 외교전 끝에 채택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3년 3월 7일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 채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당시 안보리 의장인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2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무려 23일이 걸린 건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핵실험 직후 중국 정부는 이례적으로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소환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안보리 결의안을 추진하는 국제사회와 뜻을 같이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국제금융체계 접근과 해외 수출 등을 차단하는 내용의 고강도 제재를 담자 중국이 반대하면서 두 나라 간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고집했습니다. 결국 치열한 외교전 끝에 미국이 한 발 물러섰고 중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양측은 잠정 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양측이 합의를 이루자 이튿날 곧바로 안보리 이사회가 소집됐고 다음날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2012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2087호 채택 때도 중국과 미국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40일이 넘는 긴 진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 성명을 주장한 반면 미국은 기존 결의안보다 더 강한 제재를 담은 새로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미국이 새로운 추가 제재를 포기하고 중국 역시 이런 제재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결의안에 찬성하고 나서야 새 결의안 2087호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뒤 한 발씩 양보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채택되는 양상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합의를 이루는 시점이 곧 결의안 통과 시점이 되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북 결의안 역시 두 나라가 한 발씩 양보하는 과정을 거친 뒤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 정책 연구센터 소장이 지난 7일 BOA에 밝힌 내용입니다.
Whatever the UN Security Council does this time and whatever different countries do on a unilateral basis.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미국과 일본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나라들의 뜻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 사이에서 절충한 형태로 마련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해운과 금융 제재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존 케리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제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고강도 제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로선 미국이 당초의 제재 목록에서 몇 가지를 포기하고 중국이 이를 수용하는 과정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언급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은경 기자와 함께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케리 장관이 직접 밝힌 제재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케리 장관이 대북 제재 내용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케리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4시간 넘게 회담한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효과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북중 간 물품과 서비스 교역의 제한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북중 간의 선박과 항구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석탄과 원유 등 물자 교류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줄곧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케리 장관이 언급한 내용들이 이 안보리에 제출된 결의안 초안에도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이 북중 간 물품과 서비스 교역의 제재를 언급한 건 북한 경제에서 대중국 교역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교역이나 중국이 제공하는 지원이 없으면 북한 체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북한이 대외 교역에 나서는 이유가 나라 살림을 꾸리는 데 필요한 외화를 벌려고 그런 건데요.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을 대개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북중 교역, 남북 경협, 그리고 기타 나라들과의 교역이 있고요. 또 관광 같은 분야, 또 노동자 해외 송출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역시 북중 교역이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의 대중 수출 규모는 2015년 상반기까지 약 1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케리 장관이 중국에 요구하는 제재 대상에는 위에서 말한 북한의 외화벌이 방법 가운데 북중 교역만 들어가는 겁니까?
네, 북중 간 교역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서비스 분야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중국에 북한 노동자를 보내거나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받는 것도 넓은 의미의 교역으로 쳐서 제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지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요, 대중국 무역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네,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의 집계를 보면은요, 이 2014년 기준으로 대중 무역이 북한 대외 무역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 연구원은 최근 미 하원이 주관한 청문회에서 북한이 필요한 원유의 70%와 소비재의 80% 그리고 식량의 45%를 중국이 제공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도 거의 95%가 중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중국에 주로 어떤 물건들을 수출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은 규모별로 분류하면 대체로 광산물과 의류, 수산물 그리고 기타 항목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광산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입니까?
네, 북한에 풍부하게 묻혀있는 석탄, 특히 무연탄을 들 수 있고요. 또 철광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석탄과 철광석 같은 광산물이 북한의 주력 수출품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으로 북한이 광산물 약 7억 달러어치를 중국에 팔았는데요. 지난해 북한의 전체 대중교역액 가운데 이것은 약 60%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품목들은 대중 수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네, 역시 2015년 상반기 기준으로 의류가 약 3억 달러로 26%를 차지했고요. 수산물이 약 4천만 달러로 3.6%, 그리고 기타 항목들이 약 1억 3천만 달러로 11.7%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북중 교역에서 특히 북한의 광산물 수출만 막아도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던 돈의 절반 이상이 없어지는 셈이니까요. 북한에는 굉장한 타격이 되겠죠.
네. 대중국 수출 외에도 중국의 노동자를 파견해서 북한의 외화를 번다고 했는데요.
네.
현재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네,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단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인데요. 이 중국 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여유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은요. 지난 한해 취업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은 총 9만 4천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교통편에서 일하는 승무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빼면 뭐 실제 취업자 수는 줄어들 텐데요. 전문가들은 2015년 기준으로 북한인 수만 명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중국의 노동자를 파견해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질문 역시 뭐 추정만 가능할 뿐인데요. 이 한국통일연구원의 김석진 북한연구실장이 계산한 바로는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노동자 송출로 북한이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액수는 대중국 의류 수출이나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수입보다는 많지만 광산물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앞에서 관광도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요.
네네.
북한을 찾는 중국 관광객의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로는 2012년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이 5만에서 6만 명 정도고요. 여기서 북한이 약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나온 연구는 북한이 2014년에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약 3천만 달러에서 4천만 달러 사이의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런 액수는 중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서 뭐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미국이 생각하는 대북한 제재 대상에 중국이 지원하는 원유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네.
이 원유와 관련해서 북중 교역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사실 공식적으로는 이 중국이 북한의 원유를 수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관련 통계를 보면 해당 항목이 항상 0으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무상이나 차관 형태로 계속 원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 한국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요. 이 2015년에도 중국이 예년 수준인 약 50만 톤의 원유를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밝힌 제재 대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북한과 중국의 무역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중국으로의 노동자 송출이나 북한 관광 같은 넓은 의미의 교역, 그리고 북한에 대한 원유 지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은경 기자와 함께 캐리 국무장관이 말한 대북 제재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내일 28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콜린스 의원은 26일 VOA에 종류가 어떤 것이든 북한의 핵무기가 있고 계속해서 핵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Now, the presence of any nuclear weapons and the continuing testing of
콜린스 의원은 중국이 행동에 나서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린스 의원은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지 또 기술적인 진전을 이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가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의 자유도가 세계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심각한 인권 유린과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27일 발표한 2016 세계인권보고서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김정은 위원장이 지속적인 탄압과 북중 국경 통제 강화로 주민들의 국외 탈출을 막고 국내 이동의 자유 또한 더욱 혹독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또 모든 형태 반대 의견을 탄압하고 모든 정치 반대 조직과 독립적인 매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종교적 자유도 철저히 탄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반체제 인사에 대한 연좌제 적용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몇십만 명을 열악한 환경과 감시원들에 의한 학대와 강제노동이 기다리는 강제수용소와 기타 교도시설로 보내 사실상 노예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정치적 배경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en called out by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for committing crimes against humanity.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고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밝혔고 UN은 북한 최고 지도자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유린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 착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you know, there's a whole host of pressure that's coming down on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n a way that
북한 정부에 대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종류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 정부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현실 부정을 그만두고 유엔이 현 시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규정한 인권 유린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27일 발표한 2016 세계자유보고서에서 올해도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 12개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최고 1점에서 최하 7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북한은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나쁜 점수인 7점을 받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2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프리덤하우스가 보고서를 처음 발표한 1972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이상 계속해서 세계 최악 중 최악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시리아와 소말리아, 티베트,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리아 등을 북한과 함께 최악 중 최악의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올해 보고서에서 세계 195개국 가운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86개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했고 59개 나라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50개 나라는 자유가 없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됐었지만 올해는 자유로운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심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 사회 전반에 권력 남용과 뇌물 수수 등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27일 세계 168개 나라의 국가 청렴도를 조사한 201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부패 정도를 0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해 높을수록 청렴도가 우수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북한은 올해 8점에 그쳐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함께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조사 대상에 처음으로 오른 이후 계속 8점을 받아 5년 연속 세계 최하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청렴도는 재앙적 수준이며 개선된 게 없다고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이 기구에 따르면 부패는 권력기관 등 고위관리들이 권력을 남용해 사적 이익과 특권을 누려 사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특히 정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 정도, 정부가 돈을 어떻게 거두고 쓰는지 국민이 정부의 예산 정보에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고위관리들의 청렴도,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별 없는 재판 등을 부패 척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부패가 북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특히 관리들이 낮은 임금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런 추세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으로 탈북해 한국에서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장진성 씨는 과거 비웨이에 북한에 만연된 부패는 권력층의 부패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권력 부패죠. 기본이. 거기에서 모든 부패가 다 시작되는 건데 정권 자체가 부패했고 그 관료들 자체가 부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쭉 이어져서 말단까지 그 내려오는 거죠.
대북 소식통들과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 생존을 의지하면서 뇌물을 관리들에게 바치는 게 일반화됐다고 말합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주제 우가즈 의장은 27일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지만 국민들이 권력과 뇌물의 남용을 근절하고 뒷거래를 세상에 고발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싸울 때 부패가 척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구는 이날 언론 보도문에서 남미의 과테말라, 남아시아의 스리랑카, 아프리카의 가나에서 정부의 부패에 대한 시위와 저항이 강력했다며 이런 성과로 여러 나라에서 부패 상황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과 리비아, 터키 등은 지난 4년간의 부패 상황이 더 악화된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한편 이번 부패 인식 지수에서 가장 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91점을 받은 북유럽의 덴마크가 차지했습니다. 이어 역시 북유럽 나라인 핀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뉴질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76점으로 오스트리아와 함께 공동 16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75점으로 공동 18위, 한국은 56점으로 공동 37위, 중국은 37점으로 공동 83위에 그쳤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등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주요 8개국, 즉 GAC 설립한 국제기구가 북한에서 진행된 결핵 퇴치 사업에 대해 최상의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이 지난해 북한에서 진행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최고 등급인 A1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기금 대변인실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초부터 9월 말까지 진행된 결핵 퇴치 사업이 내용과 재정 지출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결핵 퇴치 사업을 A2 등급으로 평가했던 것에 비해 한 단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A1 등급은 세계기금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질병 퇴치 사업을 평가하는 총 5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으로 목표와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낸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기금은 특히 이 기간 중 26,669명의 신규 도말 양성 결핵 환자가 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이 가운데 90.3%가 성공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핵약이 100% 보급됐고 결핵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총 5,30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북한 현지에서의 실제 사업 이행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맡고 있으며 양성 반응 환자들을 진단치료하고 현미경과 시약, 치료약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활동입니다. 세계기금은 또 지난해 북한 전역의 결핵 실태 조사를 위해 9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0월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니세프의 기술 지원 아래 처음 시작한 이 조사는 오는 3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세계기금은 이 조사를 통해 북한 내 결핵 환자 규모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발표한 2015 세계결핵보고서에서 2014년 북한 내 결핵 환자를 11만여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2014년 북한에서 3,800여 명이 추가로 다제네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제네성 결핵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말합니다. 세계기금 대변인실은 2018년 6월까지 추가로 2,84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에서 결핵 퇴치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기금은 지난 2002년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등 질병 근절을 위해 미국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8개국 GAC 주도에 설립한 국제기구로 한국 등 전 세계 54개 나라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잇따라 경제특구 개발에 청사진을 공개하고 투자 안내서를 발표하는 등 외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핵실험으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 심리는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인 내나라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글과 영어, 중국어로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투자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는 총 면적 38제곱킬로미터, 총 인구 35만여 명의 생산과 물류, 무역, 금융, 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국제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북한 당국이 밝힌 곳입니다. 개발 사업은 2012년 7월에 설립된 신의주 지구 개발총회사가 담당합니다. 투자 안내서는 신의주 국제경제지대에 대해 적극적인 대외정책과 안정된 정치적 환경, 매혹적인 지리적 위치, 산업의 활력과 풍부한 물자원, 우수한 인적자원 등을 투자의 매력으로 홍보했습니다. 또 외국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우대 조치 등 관련 법률과 제도를 확충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외부 교통망과 전력, 상하수 등 사회 간접자본시설 조성 계획도 담았습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라선 경제무역지대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의 산업구와 관광지 개발에 무려 15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12월에는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투자 대상 안내서를 통해 해외 투자를 받을 70개 주요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외자 유치를 위한 홍보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투자 유치 노력은 무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가 이전보다 높아질 경우 국제 고립이 심화돼 투자 환경은 오히려 악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투자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핵 국면에서는 아마 중국 입장에서도 투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선 뭐 투자하기 이전에 신남북강 대교 자체부터 먼저 개통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유주 개발 자체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인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려던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 초청을 받고 리수용 외무상 등을 보내려 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세계경제포럼이 초청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당초 이번 포럼에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 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윤영석 대외경제성 국가경제개발총국 부국장도 보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자국 경제특구에 대한 외자 유치 무대로 활용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이후에도 외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계속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 특구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핵 경제 병진 노선이 핵 무력 고도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제에도 방점이 있다. 뭐 이러한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제재 압박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 이것을 좀 희석시키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교수는 이와 함께 신의주 특구가 중국에겐 북한 진출의 핵심 거점이자 중국 정부의 신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 구상에도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투자 안내서가 핵실험 전국을 무릅쓴 대중 협력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서울을 인구 천만의 거대 도시라고 하는데 이곳 천만이라는 숫자의 명성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통계청이 지난해 인구 이동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서울에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간 인구가 지난해 172만 7천 명, 서울로 이사를 온 인구가 158만 9천 명, 합계해서 13만 7천 명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인구의 순유출 규모라고 하는데 17만 8천 명이 줄었던 1997년 이후 18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라고 합니다.
네, 서울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팍팍한 서울살이 때문입니다.
네.
예, 세종시의 정부청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많은 정부 부처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이사를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있어서 서울 인구가 이동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가장 주요한 부분은 전셋값이 치솟아서 이사 갈 집을 찾기가 힘들고
네.
집값이 비싸서 살 엄두를 못 내는 사람들이 형편에 맞게 서울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는 겁니다. 서울을 빠져나간 172만 7천 명 가운데 61.8%가 주택 문제를 이동의 이유로 꼽았다는데요. 서울 인구가 움직인 곳, 경기도와 세종시 등 수도권 지역이고요. 또 다른 곳은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시민들의 이 서울 탈출 현상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 인구 천만 명 시대는 곧 저물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서울의 인구는 12만 2181명이었고요. 서울 인구가 천만이 넘었던 것 올림픽을 개최했던 1988년이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축제, 그러니까 무인기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어린이 완구용 무인기에서부터 경비 행기급 그 무인기까지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기종의 그 드론과 그 기술을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드론 축제입니다. 오늘부터 부산에 있는 국제전시장인 백스코어에서 시작됐는데요. 한국에서 드론 전문 전시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는 30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데 4개 나라 56개 단체에서 준비한 200여 개 전시 공간이 마련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무인 비행기 드론은 세계 각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의 항공 기술인데 한국에서 드론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벌써 물건을 배달해주는 드론 관련 소식이 나옵니다만 아직 한국에서는 취미용 무인기나 북한에서 내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관련 뉴스가 일반인들에게는 더 익숙한 편입니다. 사실 한국의 드론이 대중화된 것이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런 축제가 열린다는 것도 하나의 뉴스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드론 축제를 통해서 한국의 드론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산업계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단체를 보면 뭐 일본이라든지 외국도 있지만 한국 업체, 한국 단체들이 많습니다. 항공 관련 전문 학과를 가지고 있는 주요 대학들도 참가를 했고요. 전자부품연구원, 항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또 중소기업에서도 이 아시아 드론 기술의 하나부터 열까지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드론기들도 있습니다. 그 차세대 무인 스텔스기와 다목적 전술 항공기, 또 헬기처럼 뜨고 비행기처럼 나는 수직 이착륙기를 선보인 한국의 대표 항공사 대한항공의 전시가 있고요. 대기가 희박한 고도 14km 성층권에서 비행이 가능한 이 고고도 태양광 무인기를 선보인 항공우주항공연구원의 드론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먹거리가 있다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기록적인 추이에 인기가 많아진 호빵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한국 라면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면이 굵어진 종류의 새로운 라면입니다. 사실 먹거리가 다양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이 호빵 하면 대표적인 겨울 간식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 체감 온도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호빵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호빵 매출이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 골목 상점에서 많이 사 먹던 그런 호빵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찜통 안에 찜기가 동그랗게 돼 있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팔았었는데요.
네네.
이 호호 불어먹는 찜빵이라고 해서 호빵이라고 부르는데 밀가루 빵 안에 이 단팥소가 들어간 것이 대표적이고요. 요즘에는 뭐 각종 야채를 넣어서 잡채처럼 호빵에 넣은 것도 있고 피자 맛이 나는 호빵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매출이 늘었냐고 하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40%나 늘었다고 하니까요.
네.
요즘 호빵 업계가 크게 웃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 삼립식품이라는 이 제빵 업체가 아주 유명한데 이 회사에서 처음 호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1971년부터 판매를 했다 그러거든요. 이번에 관련 뉴스를 내놨는데 지금까지 팔린 호빵의 개수가 57억 개다라는
네.
얘기에 사람들이 또 한번 놀라게 됐습니다.
네, 엄청난 양이 팔렸네요. 자, 호빵도 당기기는 하는데 이 후루룩 먹는 라면도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어떤 라면을 좋아하길래 라면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굵은 면발이 특징인 새로운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보통 그 라면의 굵기가 1mm 정도 면발인데요.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라면은 3배가 큰 이 3mm 정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요리 특징을 살린 아주 쫄깃한 면발의 자장라면이 있고요. 짬뽕라면도 인기입니다. 기존에 늘 1위 판매량을 기록했던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누르고 지금 대형 상점에 라면 진열대를 아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라면 생산 업체들의 그 판매량 순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 굵어진 면발에 라면 맛의 비결이 있을 것 같군요.
네. 한번 드셔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네,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국물 맛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국 사람들의 기호가 이제 면발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사실 면이 굵으면은 그 면을 익히는 시간도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면 표면에다가 공기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또 국물이 잘 스며들게 홈을 파서 조리하는 시간도 줄이고 면 맛을 살려놓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실제 먹어보면 기존의 라면에 비해서 면 씹는 맛이 좀 특별합니다.
아하.
쫄깃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해물이 들어간 스프가 있어서 아주 시원하고 얼큰해진 국물 맛이 특징이고요. 또 배달시켜 먹는 자장면 비슷한 분위기를 낸 자장라면 먹으려는 사람들이 지금 크게 늘어서 경기 불황에 위축됐던 라면 시장을 16억 5,500만 달러 규모 시장으로 크게 회복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에서 라면 시장에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던 한 라면 회사가 다른 회사의 2위 자리를 내놨고요. 1위 자리도 추격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 회원국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오페크가 더 이상 원유 시장의 지배력을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